1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구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구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길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소에 20분 이상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사모님 기도 하길 기노 이리 했겠는데 기도 많이 하던 분들은 뭐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 안 했으니까 오늘 같이 한 20분 기도한 것도 좋은 일이지 뭐. 오늘 본문에 그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헤롯이란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굉장히 귀에 익은 이름이고 또 헤롯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두 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라. 그 헤롯이 먼저 머리에 딱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헤롯이 생각이 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헤롯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그 등장하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가둔 그 헤롯이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6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바울이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데 그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라 이렇게 그 이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명의 헤롯을 말했죠? 뭐 세봤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헤롯이. 예? 예, 네 명이었죠. 이 네 명의 헤롯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설마 이들 네 사람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은 뭐 물론 없으시겠죠. 그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나 요한을 죽인 헤롯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나 그 뒤에 그 바울을 잡아서 신문한 헤롯이 다 각기 다른 헤롯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은 각기 다른 혈통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이 헤롯 왕가에서 가장 첫 번째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후손이에요. 혈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의 아들이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을 헤롯 안티파스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온 헤롯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대왕의 손자기는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의 그 아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헤롯을 헤롯 아그리빠 1세라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뒤에 바울을 신문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1세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몇 세가 되죠? 2세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약성경에는 헤롯 왕이 다 네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는다 이런 그 결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이 왜 헤롯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헤롯을 심판한 것이 아니냐,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헤롯을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단순히 그런 의미로 이 헤롯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예수의 제자를 죽였다가 심판을 받아 죽는다, 이런 단순한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3절에 헤롯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헤롯은 죽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 양쪽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어떻게 됐느냐, 또 이쪽은 어떻게 됐냐, 그 결말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헤롯은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결말은 흥황해 가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헤롯이 벌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한테 그 말을 해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좀 깊이 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어떤 인물이냐, 이것은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베드로를 가두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헤롯의 인물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12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그걸 보면은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는가 나와요. 그 뭐냐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에서가 누군지 알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형제인 에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니까 뭐 같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조건 후손,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진 이삭과 이삭의 약속이 이어지는 야곱의 후손을 가리켜서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은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만 곧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헤롯이 유대교를 안 믿었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안 믿었으니까 헤롯 개인적으로는 야고보를 미워하거나 죽일 이유가 없어요. 또 베드로를 잡아가둘 개인적인 그런 원한도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나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이 미워했던 것이지 이방인하고는 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교도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도 아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는 거예요. 뭔가 원한이 잔뜩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잘 아는 대로 헤롯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릴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 좋아라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다, 이렇게 그 1절부터 3절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헤롯이 유대인 왕이 된 것은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헤롯을 파견을 한 겁니다. 유대인한테 파견을 한 것인데, 로마가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을 파송을 했으니까 헤롯은 로마 왕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출세에 지장이 없거든요. 로마 왕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데모를 한다거나 뭐 헤롯은 물러가라 이런 뭐 말씀을 일으키면 그건 참 곤란해져요. 자기가 정치를 잘못한다 이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 왕에게 자기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말씀 없이 잘 다스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유대인들한테 헤롯이 잘 보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 편이다 하는 거. 이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야고보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적으로 여기고 유대인이 미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을 함으로써 유대인한테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 말을 잘 듣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헤롯의 정치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수단은 뭐 헤롯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봐도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보면은 뭐 나는 꼭 전라 사람이 편인 것처럼 전라도에 가서 뭐 그런 그 마음에 들도록 뭔가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 요즘 놀란 게 전라도에 무슨 몰표거리 나와버립니까? 네, 그 뒤로 까물어졌어요. 이거 차는 얘기고 그냥. 어쨌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한테 그런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전라 사람한테 나는 너희들 편이다는 뭔가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냐면은 정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런 정치 수단에 의해서 야고보를 죽인 거. 결국 야고보란 이 사람은 헤롯의 이런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오면은 가이사라의 내려가 그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 가이사라가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건설한 지역이 가이사라입니다. 어디에 이 나라를, 이 가이사라를 건설했냐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인 시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그 가이사라 도시를 그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모든 것이 로마 문화를 그대로 본따랐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 풍습이나 로마의 쾌락 같은 그런 게 가이사라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가면은 로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라에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가이사라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헤롯이 가이사라에 가니까 거기에 두로와 시돈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싫어한다 해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무작정 쫓아내고 배척할 수 없었던 입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은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라에 인접한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는 뭐가 발달합니까? 상업, 무역이 발달하죠.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돈은 참 많은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돈은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업에 다 치중하다 보니까는 뭐가 뒤떨어지겠습니까? 그 무슨 사회시장 갔는데 우리 사회학 그 선생님 상업이 발달하니까 뭐가 뒤떨어져요? 사회선생 뭐가 뒤떨어져? 농업이 떨어지죠. 농업이 떨어지면 뭐가 없습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그걸 어디서 수입하냐면 가이사라에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이사라가 양식을 공급을 안 하면 두로와 시도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리고 또 가이사라는 두루와 시도한테 남는 양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다 그 말입니다. 결국 같이 먹고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헤롯이 그들이 참 싫어한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두루와 시돈을 배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루와 시돈도 헤롯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헤롯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에 뭐라 나옵니까? 헤롯에게 자신을 보내가지고 그 헤롯의 침소 맡은 사람을 뭐 그 친하게 지내는 화모하기를 청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내 살기에서 네가 나를 싫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러한 그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 사람 그리고 헤롯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싫어하면서도 나한테 이익된다는 이것 때문에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뭔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냐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역시도 내가 싫어한 사람이라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건 그게 세상입니다. 비록 내가 싫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얼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친해 놓으면은 나중에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속으로는 미워도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는 친한 척합니다. 친한 척하면서 돌아서면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은 사람이라면은 결국은 싫을 때에는 가차없이 싫어버린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까? 넌 나에게서 멀어져도 나에게 별 손해가 없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서로 엮여 살아가는 세상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21절 이런 말이 나오고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자,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나를 정해가지고 유대인 앞에 효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유했다는 것은 왕의 교훈을 가르쳤다 뭐 전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떤 반응 보이냐면은 야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완벽한 빈면이거든요. 자, 여기서 빈면이라는 것은 손으로 싹싹 빈 아부를 제가 말해서 빈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을 듣고는 저건 신의 소리지 사람 소리가 아니다. 아주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을 신의 자리로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얼마나 기분 좋고 우쭐되겠습니까? 결국 진짜 자기가 잘난이라 잘난 척 하다가 결과가 뭐냐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런 걸로 결말이 끝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헤롯에게 왜 아부를 합니까? 당연하죠. 헤롯이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아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잘 보여야만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만이 헤롯의 기분 좋게 해줘야만이 헤롯에 의해 자기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서로서로가 눈치 보고 줄타기를 하면서 상대방 환심을 살려고 한다는 것. 이게 본문에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뭐냐? 서로가 눈치 본다. 서로가 줄타기 하면서 서로가 환심을 살려고 한다. 서로가 저 사람을 날 싫어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본문 등에서 깊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헤롯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고 유대인 유대인 나름대로 자기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 헤롯의 환심을 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두로와 시돈은 헤롯을 싫어하면서 화친을 해야 되고 헤롯이 그들이 싫으면서도 돈 때문에 배척을 못 가까이 한다 말입니다. 이건 그들 얘기만이 아니라겠습니다. 세상살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완전 거울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서로 얽혀 살아가는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다. 서로가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 서로 상대방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을 쓰는 것.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 실감을 못하겠지만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저는 눈치를 채우고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냥 싫은 사람은 싫어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직장이 아닙니다. 싫은 사람도 싫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환심을 사야 되는 것. 이게 힘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상사는 부하직은 환심을 사야만이 일을 시키는데 편하고 지시하는데 수월합니다. 부하직은 또 부하직원대로 상사한테 잘 보여야만이 앞으로 진급한 도움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눈치를 본다는 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는 교인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교인은 또 목사는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 은속계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 모르겠지만 뭐 제 속마음을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 속마음 제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목사도 교회를 잘 운영을 하고 별 문제 없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교인과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회적게 잘 지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피할 수밖에 없죠. 교인이 싫어하는 말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교인은 교인 나름대로 목사가 나를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에서 목사는 잘 보이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어쩔 때에는 설교 시간 실컷 졸았으면서 나갈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고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과연 어떤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인간 살아가는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상대방 눈치도 보고 그 앞에 기가 죽는 그런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든 적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인간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한몸 살리는데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 한몸 사는데 관심이 있다. 아까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인이 목사한테 반발하면 일단 목사가 곤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은 싫어하는 걸 피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한몸 살기 위한 눈치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내일이라는 거, 이건 관심 박해야 그 말입니다. 일단 내가 사는 게 우선이고 내 마음 편한 게 우선이다. 남들처럼 살아보는 것이 유일한 꿈이고 희망이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짜 관심 받고 밀려버렸습니다. 복음 문제 관심 받기 밀려있기 때문에 눈치는 누구 눈치 봅니까? 하나님 예수 편이 아니고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게 세상 살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실제 살아간 삶에 좀 찔리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눈치 보고 서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의 환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삶 속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 뭐냐면 내 배부른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부름을 위해서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냐 이것만 찾아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양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싫으면서도 아니라 하면서도 그게 맞는 척 거기에 갖다 붙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로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멸망이다. 이게 그 마지막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치를 보고 때로 잘 보기 위해서 아부도 하며 살아가는 거, 이걸 처세술이라 이렇게 말하죠. 처세술은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 이걸 의미하는 게 처세술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내 배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내 배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처세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잘 보이는가, 이런 기술은요 세상에 살기에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문제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담대히 행하는 것,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당장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것,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네가 날 살리나, 이게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 교회를 굳게 싫어하는 상사가 있다면은 내가 교회에 다니면 떳떳하게 드러내지를 꺼려 하는 것입니다. 왜? 뭔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주를 믿는 신자라는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꼭 그 상사가 내 생계를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린다는 것,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자꾸 좋은 집에서 좋은 자 꾸려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성경에서 제자들이 말씀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좋게 안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당신들로 끝나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 자꾸 이런 거부반응이 우리에게 팽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적당히 양보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더 편애하는 것입니다. 편하긴 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하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라. 그 결과가 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 그래서 헤롯의 죽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눈치나 보고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살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속에는 배신과 변덕과 싸움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정치판이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그 투표 그 하루 전날 12시가 다 돼가지고 그 정몬우 씨가 나 단일화 안 하겠다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 보고 있으면은요, 인간의 저렇지 뭐 그런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문우 씨하고 노무현 씨가 단일화한 거, 그게 국가를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서로 상대방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면은, 아, 저게 이용거리에 가는 거 이쪽이 낫겠다 싶어지면은 수시로 당대로 깰 수 있는 게 인간의 관계란 얘기예요. 영화배우 김보성 씨 잘 아십니까? 뭐, 우리 뭐 할머니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김보성 영화배우가 툭 하면 찾는 게 뭔지 알아요? 의리입니다. 의리. 뭐 의리. 뭐 그런 말 참 잘하더라고. 이 정치판의 의리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판 의리라는 게 없어요. 내 손해보고 사람도 지키겠다, 이건 정치판에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판에 그게 보인다면 그 정치판은 완전히 끝난 거죠. 다 잘 된 거죠. 우리나라 요즘에 그 조폭영화가 굉장히 판을 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갑자기 생각이 달마야 놀래기 조폭영화하고 보스 상륜 이거 조폭영화하고 그만합시다. 조폭영화 굉장히 이거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에 왜 조폭영화 인기를 끄냐, 그것은 한국 땅에서 의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조폭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 왜냐, 의리는 조폭들 세계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을 해요. 뭐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세상은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뭔가 내 손에 오면서 너 지켜줄게, 이런 의리라는 게 없는 게 세상이고 몽땅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서로 이용하는 것,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스데반처럼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물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는 헤롯처럼 살아간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상 눈치나 보면서 믿는 자로서의 담대함,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건 보여주지를 못하고 돈 앞에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눈치 보는 나약함, 이것만 보여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불이익을 보면서도 조용히 감춰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걸 보면서 과연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들, 야고보 같은 사람들, 이들은 무엇 가지고 살았던가, 이걸 우리가 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쌓아가는 삶인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세상 길에 매달리고 있다.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건 별것 아닌 것을 여겨버리고 세상에서,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는, 뭔가 세상으로부터 뒤처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한 삶으로 여기고 있는, 그게 우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만으로 산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산다 해가지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에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헤롯은 죽는데 말씀은 죽지 아니하고 더욱더 흥황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헤롯이 흥황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고 부를 차지한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좋게 보일 거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헤롯을 죽임으로써 봐라, 결과는 이런 거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세상 것은 그 결과는 멸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낙은 것 같은 것, 별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사는 것은 더욱더 흥황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 말해주고 싶은 것이 오늘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게 비록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헤롯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마지막 멸망이다. 그러나 말씀은 더욱더 흥망한다.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씨가 당선되었지만 그건 결국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정권 잡았든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것은 신앙적인 문제한 사람 누가 난 겁니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었으니까 나라 경제가 잘 될 거다, 뭐가 누가 내가 좀 잘 살려나, 이런 생각은요 솔직히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인자가 그런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먹여 살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날 먹여 살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대통령 기도를 건단 말이죠. 좀 잘 살게 해봤으면은, 그런 기대를 걸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 욕하고 다음에는 욕이 나오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대통령한테 아무런 기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 살아가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신자가 세상 눈치를 봐가면서 세상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느냐, 본문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지를 말아라.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신자는 하늘의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삶, 이게 신자의 힘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회사를 다니고 장사한 여러분의 굉장히 힘든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때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산다는, 그야말로 내 인생은 세상이 책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 눈치 안 보고 사는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 눈치 봐가면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누가 책임지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세상을 산다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자꾸 내 삶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력에 머리 조아릴 때도 있는 것이고 양보도 하고 또한 거기에 굴복도 해야 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감추어야 되고 그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그런 나약한 저희들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인가를 다시금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처럼 살 사람이 아니고 신자의 삶이 따로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해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그것만큼은 그 어떤 손해에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당당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